아드폰테스라는 라틴 말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종교개혁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과 비슷하게 신앙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보여주신 여러 행적과 가르침과 말씀의 내용들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농축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한 주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받는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3년간 복음 사역을 다 마무리하실 때쯤 되셔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긴 여정을 거치신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도중에 여러 차례 이번 여행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며칠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왜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다 살펴보신 다음에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쉬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방문하신 후 성전의 모든 형편을 살피신 다음에 조용히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그 밤을 보내십니다. 다음날 이런 시간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십니다. 당시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이 성전이 너희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희신날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소위 제3성전 또는 헤롯성전으로 알려진 성전입니다. BC 19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8년 만에 1차 완공하여 헌당했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확장 공사를 해서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46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AD 64년에 착공한 지 83년 만에 준공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과거의 성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규모로 잘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유대교에게 일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전 제사가 매일 재개되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엄청난 성전을 구경하고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본국으로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규모도 매우 확장되어서 성전 경제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장악했던 제사장들이 단숨에 유대 사회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고 산헤드린 공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과 권력과 사람들이 집중되면서 성전은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흠없는 재물을 바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좋은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매매 사업이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면서 본격적인 수익 사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재물용 동물은 시중 가격보다 수배나 부풀려서 거래되었고 각자 가정에서 가지고 오는 재물을 검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판매되는 재물만 사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과 그들과 결탁한 상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전 바꾸는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이하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하게 했는데 이것이 매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납부하는 제도로 변질되었고 또 반드시 각 사람이 반세겔짜리 동전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시중에는 반세겔 동전의 품귀 현상이 생겼고 웃돈을 줘야 구입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전사업 역시 성전의 막대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날 성전 방문 때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셨고 베다니에서 그 밤을 보내시면서 깊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다음날 성전 청결 사역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바른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신앙심을 악용해서 세속적이고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제사장들의 행태를 예수님은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이나 장사꾼들도 하지 않는 이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종교인들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를 폭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극단적으로 흠한 말씀으로 저주하시거나 책망하신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라는 매우 심각한 저주성의 말씀을 유독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빌라도나 헤롯 왕에게도 하지 않던 말씀들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심판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집단이 오히려 세상을 부패시키는 일을 진행하면 이것은 마디른 소금처럼 되어서 짓밟히고 버려지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됨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세기 말에 성직자들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구를 맡은 일선 성직자들이 재물 상납을 소홀히 하면 인사권을 가진 고위 성직자들이 그들을 직무정지시켰습니다. 당신은 성직자가 성례를 거행해 주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선 성직자들이 성례 집행을 못하게 되면 교구의 백성들이 반란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울며 겨장 먹기로 상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백성들의 살점을 뜯어내고 피를 뽑아 만든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가 망한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과 구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삶이 힘든 백성들의 종교심을 악용하여 자기 이득을 추구한다면 그런 종교가 세상에 존속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항상 교회를 병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부패입니다. 권력에 기생하여 정치 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든지 물질적인 번영과 성취를 교회 부흥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가치관이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 존립의 위기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등대가 꺼지는 것이요 희망의 불빛이 사라지는 것이며 악의 세력이 통제받지 않고 확장되고 부패 세력의 난무가 무제한으로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유독 이 성전에서 엄격한 분노를 폭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을 쪼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 행위는 완벽한데 외형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근본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정의는 성도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며 긍휼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과 역사의 잣대는 매우 차원이 높은데 우리 현실은 세상보다 못한 정의감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실망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 막바지에 우리 자신의 현실을 냉정하고 정직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만큼 청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한지를 살펴서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여야 하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신앙의 근본 도리 가운데 하나임을 말씀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언제나 실질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 점을 늘 염려하고 살폈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신앙 용어 가운데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적으로는 존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어서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은혜로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도저히 죄짓고 살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수많이 죄짓고 산다는 겁니다. 성전이 강도의 속을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 성전의 타락이며 교회의 변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전은 신앙의 장소여야 하고 기도생활은 신앙의 본질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과 기도의 장소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부패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하여 세력화를 꿈꾸는 장소가 된다면 그런 장소는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참혹한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 건물에 감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장차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무너질 때가 온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는 아주 완벽하게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는 사진에서 보시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AD 70년 성전 파괴 시에 유일하게 남겨진 성전의 흔적인 서쪽 벽을 의미합니다. 이 벽 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83년간 권력이 동원되어서 최선의 노력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왜 완공된 지 6, 7년 만에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성전의 문제는 건축의 동기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도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헤롯 대왕이 무슨 신앙심이 깊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염원하면서 이 성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도메족 출신, 즉 에돔족 출신이었던 그의 가문은 헤롯 아버지인 안티파타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의 정통성, 적절성에 대한 시비가 늘 있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군 사업인 성전 건축을 추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종교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들인 제사장들은 헤롯의 왕권을 인정해주는 정치적 거래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기로 건축되었으니 제사장들 역시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패한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에 혈안이 될 것은 자명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속을 되었다고 탄식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만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지 말씀에 만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방인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진 단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양과 소를 팔았던 곳이 원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강도들의 공간이 되었고 만민은 배척되었고 그들의 기도 소리는 성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권력형 흉내를 내고 축적된 돈을 셈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본래 해야 될 본래의 사역, 본래의 모습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을 키우고 만민이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이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주님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오늘의 교회 대치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민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되고 노인도 포함됩니다. 서울 시민도 포함되고 북한 동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시아 이웃나라 사람들의 국민도 포함되어야 하고 아프리카 형제자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고 교회 품으로 들어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만민의 기도 소리가 가득하게 만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한때 너무나 모범적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주춤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자 주님께서 냉정하게 책망하시면서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저는 최근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초조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제게 남은 사역의 시간이 많지 않는데 한국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어둡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신 시간이 제게 남아있을 때 한국 교회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또 그런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들은 제 남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작정하실까봐 마음이 조급하고 황당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신하고 각성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와 혁신의 발걸음이 주춤거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교회 역사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한 헌신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만민의 기도소리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새로운 시간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로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 주간을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다소 이상해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개합니다.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11절에 보시면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성전 청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 따르면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분주한 한 주간에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여러 차례 반복하시며 오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유가 매우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을 이해하고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왕이 될 예수님을 기대하고 흥분하여 호산나를 부를 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영원한 주님이 되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하고 주님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도 베다니로 가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해받고 거처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은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있을 곳이 없으셔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은 천국 복음 사역 중에서도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시면서 여우나 새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신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려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해받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 머무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글을 썼는데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신경질적인 예수를 자기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자답지 못한 무지에 가득 찬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대교를 향하신 예수님의 맹렬한 공격이었습니다. 겉은 경건한데 속은 부패했고 형식은 거창하지만 신앙의 능력은 없고 예배 행위는 근엄했지만 진정한 회개도 변화도 없었던 당시의 종교를 보시고 이런 종교의 종말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오만한 위선자들의 도시인 반면에 베다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병자들이었고 가난한 오지에 소외된 사람들이었으나 신앙은 진실했고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고 가난한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고 눈물겨운 헌신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해 주님은 그날 또 그들 곁으로 가셔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예수의 생애가 마지막 주간에는 베다니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는 구유에서 시작하신 삶을 십자가에서 마치려 하십니다. 희생으로 시작하신 삶을 헌신으로 마무리하려 하십니다. 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가실 곳을 찾아 베다니로 가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쁘게 모실 베다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히 임재해 계시면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주의 구원과 평화가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권한 주간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부패하지 맙시다. 타락하지 맙시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 선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의 기도 소리를 가득하게 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에 전력을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누추한 대단히 마을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모십시다. 그래,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십시다. 병들고 가난한 마을이었으나 그곳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